제가 원래는 국문학 전공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심리학으로 건너오게 되는 다리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부모님이 많이 싸워서 괴로워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제가 제일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네요.
또 대학 떨어진 재수생들한테 제일 위로 잘 주는 상담자가 저래요.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떨어져 봤어.
그렇죠.
그지.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래도 나안 죽었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적절할 때상 주고 상금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대학 재수생들한테 제가 좋은 멘토가 될 수가 있었고요. 또 요즘 죽고 싶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저의 그 3일의 경험이,
예.
그 죽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또큰 위로가 될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겠네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심리학 쪽으로 건너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때 독일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이제 아프고 돌아가시면서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만 가고 저는 못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36살에 갈수 있었어요.
네.
너무 남들보다 늦었죠. 그래서 36에 박사과정을 갔는데 제가 또 벽보 보는 게 취미잖아요.
네?
네,
벽보?
학교에 붙은 벽보.
네네네.
어느 날 이렇게 벽보를 봤는데 독일에서 연구원을 뽑는데 뭐 생활비도 다 대주고 비행기표 뭐 모든 걸다 해주고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중간에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그걸 저의 컴플렉스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넌 너무 나이 많은 때 박사학위를 들어왔고, 그리고 전공도 중간에 바꿨고, 그래서 너는 시간 강사 되기도 어려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은데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우, 저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도 몇편또 찍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어릴 때 영화 많이 본게 그렇게 또 활용이
아, 또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 이건 나다. 근데 거기에 진짜 무서운 게써 있었던 게만 30세 이하 독일어 능통자 이렇게. 아니, 전 나이가 너무 초과되고 독일어는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이제 11살이었던 거죠. 36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아니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일 수도 있지. 저는 항상 문을 두드려 보는 용기가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두드려 보자. 안 열리면 어때? 나한테 너무나 멋진 백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백. 그리고 나한테 답을 주셨잖아. 함께. 그래, 두드려 보자. 지금이 내 꿈을 이룰 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한장 쓰라는 걸 10장을 썼어요. 그리고 독일어 진짜 잘하는 목사님께 맡겨서, 목사님이 번역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일이 나를 뽑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10장을 썼어요. 예. 난 나이가
그건
많기 때문에 경험도 많은데, 마음은 너무 어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 마음의 나이는 어려. 그래서 너네가 이득이 더 많을 거야. 제가 뽑혔어요.
36인데.
요거 참고하실 분들 좀
근데
있겠다.
제가 그 공부하면서 힘들 때 저는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국어 강사. 제가 얼마나 글을 잘 썼으면
그러네요.
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국어 강사할 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소개서에도 내가 독일어 못하지만 독일어, 그 한국어과가 있는 독일 대학에 보내줘. 그럼 내가 그 아이들한테 무료로 고급 한국어를 가르칠게. 그럼 거기 아이들을 내 통역으로 쓸게.
어이, 좋으셨네요.
그래서 그 딜이 너무 잘 먹혔던 거죠.
예, 사실 외국은 이렇게 나이에 연연하진 않거든요. 민감하진 않아요. 그냥 옵션 중에 하나였겠지만 꼭 서른이 넘으면 절대 안 되는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는 좀
그래서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저는 정말
그럼요.
믿어요. 그래서 36에 나를 독일 보낼 계획표를 갖고 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 두드릴 용기 주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뭐 프로젝트 때문에 갔지만, 거기에서 로고테라피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탄생한 사람을 살리는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를 제가 독일에서 만나고 배우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심리학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못을 박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탄생했고 예. 사람은 얼마든지 좋게 변할 수 있다가 저희의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자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야 돼요. 예. 그들을 도와야 돼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좋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독일에서 제가 우연히 한국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한국 사람이죠 하고 인사했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아기 때 입양을 왔어. 한국인은 맞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 너 잘 만났다. 내가 한국 엄마를 찾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찾아줄 수 있어? 저를 처음 봤는데 1분 만에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노량진 수산시장 생선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에 내가 버려졌대. 탯줄을 단 채로 까만 봉지에 내가 담겨 있었대. 그리고 우리 엄마는 16살 미혼모였대.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 엄마를 좀 찾아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미넨역에서 널 만났어.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우리 엄마 좀 찾아줘.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서 입양간 입양인들을 만나게 예.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엄마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미혼모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입양인들과 미혼모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이 길을 가기 싫다라고 했는데 네,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미혼모들, 입양인들과 함께하고 상담을 도와준 지는 한 13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찾아주셨어요?
근데 그 미혼모 협회에 가서 이제 찾으려고 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저에게 우리가 이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서 엄마 찾는 게 쉬울 텐데 이게 아무도 찍어줄 사람이 없다고. 제가 또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미혼모들과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더 마이 마더라는 장편 다큐를 같이 찍게 되었죠.
네. 그래요?
진짜 말씀을 또 너무 잘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진짜 계속해서 에피소드도 너무 많으셔서
네.
한 시간 만에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네. 목사님 나오시면 혼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쭉 하세요. 그래서 저희 네. 그냥 듣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저쪽에서 네. 자꾸 뭐 하라고 드니까 너무 싫어요.
그만 드세요.
그만 들어. 저희가 말씀하 진짜
불편해서
불편해서 할 수가 네. 없어.
저는 눈이 나빠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자꾸 그렇지만 네. 말이 나오는데 자꾸 한 얘기를 또 들고 그러니까 정신 사나워서 못 듣겠어.
네.
진짜.
네.
제가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뭐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교도소 이영이로 불린다 그러는데.
아, 네.
교도소 이영이?
교도소 이영이.
이영이? 배우 네. 이영이에요?
네.
닮았어.
이거, 이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 빠졌어요. 살찐 이영이.
아니, 목소리도 똑같은데요?
예. 네.
진짜?
글쎄요.
제가 그때.
왜 교도소 이영인지. 네.
이게, 제가.
지금, 이게는 목소리가 비슷 똑같네요.
네. 네.
이게 할 때.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너무 잘하세요 이거네요.
그 미넨역에서 네가 내 기도의 응답이야 엄마 네. 찾아줘 했던 그 입양인 만나니까 미혼모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미혼모들을 만나서 활동을 해보니까 얘들의 아빠는 얘들을 버린 남자들은 어디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상담을 해보니까 아빠가 교도소 가게 되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교도소 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 저 교도소는 안 가요. 너무 무서워요. 안 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에 교도소에 이 글쓰기 치료 강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다고 저한테 섭외가 온 거예요.
어머나 참.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그 교도소에 네.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많이 이상하고 교도소 찾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네. 이제 글쓰기 치료, 영화 치료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죠.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거긴 이제 여자 사람 자체를 보기가 어렵고, 예. 그땐 제가 한 10kg이 덜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또 어렸죠. 12년 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그분들한테 제가 너무 인기가 좋고 해서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고민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자기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맞아. 이분들도 애들이 있겠지.
그렇죠.
애들이 어디 있나요? 보니까 소년원에가 있는 거예요.
참.
부모 주소지는 교도소, 아이들은 소년원. 그럼 내가 또 소년원 가야 되나?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 이제 더하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잘 생활하고 나오면 전과에 안 남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건너온 재소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 그럼 가야겠구나. 그럼 얘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과가 안 남고 교화가 잘 되면 여기로 안 넘어오면 저도 여기 그만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원을 이제 갔죠.
아.
근데 소년원을 가서 보니까 이 소년원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죄명들을 달고 들어와 있어요. 성매매, 성매매 알선, 감금, 폭행, 사기, 너무 많은 죄명을 16, 17살짜리 여자아이들이 달고 소년원에 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년 원장님은 제가 가니까 이제 제 소개를 또 멋지게 해주신 거예요. 막 이분이 막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경찰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 경찰대 교수고 이러니까 아 짜발이 막 애들이 수박 씨발라 먹는 막 욕을 하면서 재수 없다고 막 애들이 막 욕을 하고 잘난 년 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근데 걔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네. 17살 여자애들 300명이 앉아서 저를 욕하고 조롱하는데 막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난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제 입을 빌려드릴게요. 하나님 저 1시간 강의해야 돼요. 하나님 뭐든 말씀하세요. 빨리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고등학교 재수할 때 17살의 제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살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17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학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학교 다니다 왔지 고1. 여러분 부러워요.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 떨어져서 재수하느라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복 입어보셨네요? 이랬더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졸라 불쌍해. 고등학교를 떨어졌어? 이랬더니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전 17살에 교복을 못 입어봤어요. 그래서 눈 감고 아침에 아이들이 교복 입고 지나가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전 고등학교 재수했어요. 그래서 한 살 꿀고요. 저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한 살 꿀고요. 동생들하고 학교 다녀서 너무 쪽팔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1 학교 다니다 오셨어요? 그럼 저보다 똑똑하네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필요할 때 우리의 입을 빌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깍쟁이, 기억력도 좋으시고 하나님은 강연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입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강의원 첫날 만에 아이들을 그렇게 제압한 강사는 제가 처음이었대요. 저의 경험으로 제압한 거죠. 애들이 갑자기 제 편이 된 거예요. 애들이 아씨 우린 고등학교 다니다 왔는데 근데 쌤 진짜 잘 컸네요. 근데 어떻게 교수가 됐어? 그 노하우 좀 말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심리치료하고 했던 이제 소년원의 아이들은요. 최고 높은 꿈이 미용실 원장님 되는 게 최고 높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용 기술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제 저랑 함께 한 애들은 대학 교수 박사가 되게 우스운 건 줄 알아요. 왜냐면 상미쌤도 했으니까.
고등학교 떨어진 애도 했던
애들.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서 미용실 원장의 꿈이었던 애들은 미용대학 교수에게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필라테스 할 거야, 뭐 이런 필라테스 강사 될 거야, 뭐 이런 애들은 뭐 체육학과 교수.
교수가 쉬운 줄 알고.
다 교수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네.
하나님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도 누군가의 꿈이 되도록 쓰시는구나.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실 때가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소년원이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또 딜을 했어요. 네. 근데 얘들이 퇴소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디로 가? 너 퇴소하는 날 너 데리러 올 사람이 누구야? 부모 주소지를 찾으니까 부모님 아직 교도소 있어요. 그래서 너 누가 데리러 와? 퇴소하는 날 포주들이 데리러 와요. 유흥업소 사장님들이. 그리고 얘들한테 제일 좋은 어른, 나한테 제일 따뜻하게 해줬던 어른이 누구야? 이거 해보면요. 1등이 원조교제했던 아저씨들을 제일 많이 써요. 잘 데 없을 때 따뜻한 깨끗한 모텔에서 재워줬고요. 내가 그 절도에서 합의 볼 사람 없을 때 아저씨들이 500만 원 들고 와서 합의해줬고요. 얘들한테 제일 좋은 어른의 체험이 원조교제 아저씨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쵸.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 아이들은. 그쵸. 이 아이들이 다 성매매하러 다시 가고 그러다 그쵸, 보면 성인 돼서 교도소에서 저 또 만나고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교집합이지. 예. 무엇 하나.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뭘 그렇게 중구난방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코가 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 청소년들 을 이제 만나러 갔죠. 저 혼자가 아니라 저는 저와 함께하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요.
지금 저희 힐링캠퍼스 더 공감이라는 저희 심리상담센터에는 그 수련을 잘 받은 선생님들 수백 명이 모여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갑시다 라고 하면 모두 모이세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성매매 청소년들을 또 만나보니까 또 여기서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들 중에 고아원에서 이제 퇴소하면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강제 자립. 예, 강제 자립이죠.
네. 이게 자립이 아닌 거죠. 이 아이들은 그렇죠. 부모에게 첫 번째 버려주고 이제 만 18세라는 이유로 세상으로 두 번째 버려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일 많이 만나는 아이들이 이제 자립 청소년이 이제 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교도소 방송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한 교도소를 가면 이제 몇백 명밖에 못 만나요. 근데 이제 수많은 재소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한 게 사람은 변해요. 저희 로고테라피의 신념처럼.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두 가지가 있을 때 변합니다.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살인자도 변합니다. 예, 강도, 뭐 절도 다 변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야 변하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맞습니다. 첫 번째, 교도소에서 신앙을 접하면 사람 변해요. 근데 출소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들은 그렇죠, 다시 그 길로 갑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때를 기다리거든요. 너 출소하면 이제 매주 예배 못 드리니까 너 출소할 때만 기다리는 게 사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 한 명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꼭 신앙을 가지기를, 그리고 좋은 사람 한 명을 반드시 만나기를. 그래서 이 많은 재소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교도소 안에 보람이 방송이라고 놀라운 방송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법무부 방송국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청률 100%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좋네. 아무로 안 되니까. 네. 무조건 다 강제로.
제가 영국 BBC 라디오 방송 인터뷰도 했었어요. 시청률 100% 방송을 하는
분. 이 보람이라 한 뜻은 이제 보람 그 뜻이에요?
맞습니다.
보람있다.
그래서 7만 명이 100% 그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저기에 좀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 7년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민 상담 방송을 하는데
재소자들을 상대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 상담 해주고, 형제님 혼자가 아닙니다. 출소하면 혼자 될까 봐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그렇죠. 없다. 그렇죠. 형제님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형제님 기도할 겁니다. 늘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가 하거든요, 방송에서. 그런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용어를 안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종교적이라고.
기도를.
계속, 아니요. 제가 교회라는 그치. 말을 했습니까?
불교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했습니까? 제가 불교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기도, 제가 불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럼 계속 하래요. 그래서 제가 굳건히 계속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법무부로 계속 편지가 와요. 아무래도 이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지 좀 알 수 있냐고. 이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예. 제가 아마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이 우리도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서 성폭행범이다. 뭐 어떤 살인자다 출소하고 나서 내가 그들과 가까이 뭐 신상 공개가 다 된 요즘은 뭐 여성가족부에서 집집마다 날라오거든요. 당신네 동네에 이런 성범죄범이 있었다. 얼굴까지 다 나오고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지금 보기만 해도 움찔하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을까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요즘은 또 얼마나 칼부림 사고가 많고 각종 범죄가 지금 뭐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출소 후에 그런 재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저같이 젊은 여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저도 이제 뭐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고 네. 뭐 살도 많이 지금은 쪘고 한데도 불구하고 네. 저에게 막 찾아오고 너의 주소를 알고 있다. 뭐 하루만 같이 자자. 뭐 별의별 편지를 다 그치.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저희 가족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다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아, 일을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주소지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 주소지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고시원을 주소지로 뒀을 때가 가장 많고 매일 가서 편지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되게 미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 일을 멈추기가 어렵고 제가 많은 치료자들을 지금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건장하고 또 씩씩하고 이런 남성분들 중에 그런 네. 좋은 치료자들이 많이 또 예 나오시면 네. 네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주 소망교도소 자랑을 제가 잠깐 하면요.
예, 예, 예.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유혜리 권사님 나오셨을 때
제가 거기를 가장 많이 가는데요. 네, 네. 전국에서 재범률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사설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네. 교인들이 만든
교도관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도소 사실 많이 나눠져요.
거기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의 수준이. 그래서 진짜 교화가 안 될 것 같았던 사람들도 정말 재범률이 낮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아마 우리가 제일 재범률 낮지 않을까 우리 좀 조사해보자 이러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낮아졌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사람 한 명만 옆에서 그들에게 힘과 좋은 말을 해주면 저는 변화된다고 믿어요.
그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많이 보시죠.
네.
참 뉴스가 빨리 10분 안에 끝나는 시대가 올란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흉악범죄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저는 지금 뭐 보이스피싱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사고 중에 하나가 사건이 이제 청소년 마약 운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미국도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쉽게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일도 그런 거잖아요. 안 걸리면 거저 먹는 돈 이런 것 이런 범죄들이 아마도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다 보니까 늘 공포 속에 살아요. 늘 불안 장애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점점 현대인들이 요즘 불편하게 팔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 파는 무슨 제품들 이제 뭐 자녀들 키우기도 너무 무서워지고 아마 제 생각에 온 국민이 불안 장애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걸 알면 돼요. 제 책 제목도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이거 습관이에요.
네네.
우리 뇌는 어려서 내가 많이 자주 느꼈던 감정, 자주 노출되었던 감정을 습관적으로 잘 느껴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우울이 밀려온다, 불안이 밀려온다 이럴 때 아, 내가 이 감정을 자주 느끼나 생각해보면 자주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마다 아니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아니. 네, 도리도리인 거예요. 불안이 밀려오면 아니,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감정, 지금 현실에서 주는 감정 아니야. 아니, 나 이제 빨리 빠져나올 거야.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사실 다 과거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있어요. 그 그렇죠. 과거에 있던 감정이 현재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의 우울도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과거에 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고요. 불안한 마음도 습관이고요. 두려운 마음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습관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우리 뇌는 죽는 그날까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유독 많이 하나요? 괜찮아요. 내가 유독 불안을 많이 느끼나요? 괜찮아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우리 뇌의 뉴런에 새로운 습관으로를 형성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21일이면 충분합니다. 21일 동안 내가 긍정을 연습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가장 저희 내담자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것이 네. 우울과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내담자들 중에도 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되게 빠르세요.
예.
네네. 왜냐하면 찬양요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실 우울과 불안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느끼는 거고 나의 뇌 물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감정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우울, 맞아. 불안, 공포가 아주 심해지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 긍정을 연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찬송 많이 하냐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찬송.
예.
저에게 불안과 우울이 저도 훅훅 아주 자주 밀려와요. 예. 그때마다
마귀들과 싸울
때. 네. 어우, 그것도 좋네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찬송. 권사님들 애창곡. 예. 무릎 치면서 불러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찬양도 좋고 저는 네. 그 찬송 불러요. 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두 손 들고 벌떡 일어서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두려운 마음이 금방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울과 불안도 다 습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좀 심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 교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될 때는 약 먹어야 된대. 이건 뇌 물질의 이상이래. 신앙이 없어서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 먹을 시기를 놓쳐서 아주 중증 우울증으로 가서 저처럼 생각이 고장나서 그래 약 먹고 하나님 옆으로 빨리 가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그때 병원 치료를 잘 받았다면 저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힘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 생각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네. 생각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상담센터가 되고
그래요,
교회에 그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고민을 무엇이든 좀 물어볼 수 있는.
근데 교회도요, 사실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뭔가 좀 표현이 유두리가 있으면 좋은데. 가도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만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그저 하나님 만나세요. 막 아브라함이 어땠고 다윗이 세 믿음과 이런 얘기하면 아 이게 왜 봉창 두드린 소리지. 지금 나 돈을 못 막아서 내 다음 주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언어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 가면 교회의 언어로 답을 줘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답이 안 돼요. 외래어예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거랑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랑 내가 빚을 못 갚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괜히 왔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핸드폰 하나 놓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무료 고민 상담실.
아, 좋네요.
야밤의 고민 상담실. 예, 바로 답드림쇼. 거기는 익명으로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경찰대에 5년 동안 있는 동안 저의 제자들이 전국 경찰서 수사관으로 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고아원 출신 아이들도 범죄에 연루되고 보이스피싱 연루되고 했을 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리고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지금 17만 명이 모였어요. 그 안에 변호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구독자라고 나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 줄 테니 한번 출연하겠다. 그리고 법의 도움, 경제적 도움 못 받는 분들은 얼마든지 무료 상담 해주겠다. 네. 저희가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진짜 여우같이 너무 하나님이 잘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찰, 변호사도 각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구독자로 다 들어와 계세요.
잘 됐네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또 공주 국립병원의 원장님께서 또 저희 찐팬이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 있는 분들은 또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상담해 주세요. 또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스템을 잘해 주셔서 교회에 가서도 말할 수 없고 내 주변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나에게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너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사람들 도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기간에 제 수입이 집에서 이제 강의를 못 나가니까 제 수입이 더 없어지니까 도움 달라는 데는 많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 넣고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기가 막히게요.
땅 밖에 들어와?
그날에 그 달에 제가 보내야 될 돈에 맞춰서 유튜브 광고 세금이 들어와요.
근데 넘치게 또 안 주시나 봐요?
진짜 깍쟁이세요, 하나님은.
네, 그렇잖아. 유두리가 없다.
유두리가 없어. 융통성이 없으세요.
없어. 짤 없어. 애누리도 없고.
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달에 나가야 될 우리 후원 금액이 이만큼인데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밤에 고민 상담실을 한 번 더 해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고민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싸주고. 또 어떤 변호사님이 이번 달에 높은 가격 높은 사건을 수임해서 또 생겼다 그러면서 또 100만 원 보내주시고 근데 너무 진짜 놀라운 게요 제가 정확하게. 맛있는 거 사 먹을 돈까지는 절대로 안 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면 제발 계산 좀 제대로 해주세요.
다 듣고 있어요.
여유가 없으시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천 원 필요할 때 만 원 필요하다고 기도하라고. 좀 뻥을 좀 올려서 해야 돼. 우리가 원래 견적선 넣을 때도 좀 뻥튀기를 하잖아요. 지도도 약간 올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아셔.
그럼요.
그것도 아셔.
자, 9,000원은 뻥이니까 빼고
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불안, 우울 이런 원인 중에 또 가장 큰 게 아마 직장 다니거나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늘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일 또 직장 가서 이 사람
만나야 돼.
아니야, 그냥 피해 가야지. 저 사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야. 오늘 가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나기 싫지만 꼭 만나야 되는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치밀어오르고 그걸 누르면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 늘 느끼는 거지만 새롭게 와서서는 질문 천재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 꼭 해야지 했는데 까먹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분이 여기다 이렇게 딱 나 여기 귀 안에 또 하나 있어.
질문이 있어.
뭘 하나 꽂고 있어. 주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기서 오는 게 하나 있어. 여기 귀 안에.
이거 진짜 중요한 심리 치료예요. 열 손가락 펼쳐주세요. 열 손가락.
어떻게?
자. 여러분 저는 칭찬만 들을까요? 아니요. 저도 악플 많이 받아요.
저도 악플.
네. 뭐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용의 목소리는 네, 그냥 생트지.
그리고 제 억양이 뭐 서울 억양이냐 어디 억양이냐 억양이 너무 듣기 싫어요. 막 그런 악플이 저도 붙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열 손가락 펼쳐보세요. 세상에 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개 접어보세요. 세상에 이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를 트집 잡고 험담하고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건 진리예요.
진리야, 맞죠.
그래서 살다가 나한테 악플 쓰고, 저 나무 치우세요,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날 오해하고 뒷담화하고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세상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그래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만났을 뿐이에요. 이번 직장에서 만났을 뿐이고요. 만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오늘 만난 게 다행이에요. 늙어서 이 세 사람을 몰빵으로 만나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럼요. 네. 근데 살면서 이미 세 사람 다 만났어요. 네. 그럼 더 다행이네요. 앞으로 덜 만나겠네요. 다 만났을 수도 있고. 네. 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만났구나. 누구나 이 세 사람은 만난대. 이게 인생이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또 세 손가락 접어보세요.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별거 안 해도, 내가 안 잘해줘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주영훈이 좋대, 박상미가 좋대.
다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맞아.
살면서 이 세 사람 반드시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직 못 만났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만날 거니까 기대하면 돼요. 기대하면 되고 만나면 은혜 갚으면서 고마워. 그 세 사람이 바로 너였어. 정말 고마워.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떠나지 마. 잘할게.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네 사람은 누굴까요?
중도층이네. 극주와 극우인데 여기 중도층이야.
나한테 관심 없어요.
무관심.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네 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날 험담해도 나를 오해해도 뒤에서 헐뜯어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소문 안 퍼져요.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아유,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험담해. 아유, 그리고 양쪽 말 들어봐야 알아. 네가 질투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별 관심 없이 그걸 흘려버려요.
유튜브 사면서 중립기어라고 그래요. 중립기어 받은 사람들. 예.
근데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나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날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일곱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 세 사람 있거든. 근데 이 세 사람보다 나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 사람과 나에게 무관심한 일곱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고 혼자가 되고 방에 숨고 우울증 약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 중도층 이 네 개도 이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닌데 중도예요. 내 눈에는 70%가 다 이 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 느끼는 거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아닌데.
맞아요. 그치. 그래서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이 네 사람을 나쁜
쪽으로.
70%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행복 습관을 몸에 익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익으면 이 네 사람이 뭘까요? 내 편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내 욕을 하든가 말든가 그러려면 그래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아니, 결국 정치도 이 중도층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제 누굴 찍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맞아요. 어차피 늘 똑같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유튜브에 붙은 이렇게 댓글을 보는데 뭐 이렇게 악성 댓글이 있어요. 네. 그럼 예전엔 괴로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뭐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뭐 요즘 왜 그렇게 살이 쪘어요. 네 살부터 빼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근데 강의 내용이 좋아서 끝까지 듣긴 했지만 억양이 어색하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제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써요. 강의 내용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들으셨군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찐팬 이러고 제가 하트 날려서요.
난 그건 못하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 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맞아.
그냥 프로 불편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정말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생트집 잡고 요즘 뭐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서비스 안 좋다고 뭐 별점 하나 별점 테러하고 뭐 이런 참 살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을 달리하면 돼요. 나쁜 말도 좋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나쁜 말 속에서도 좋은 말 반드시 있거든요. 강의 내용이 좋아서 끝까지 들었지만 진짜 불편하네. 살 좀 빼세요. 거기서 좋은 말이 있어요.
뭐 강의 내용.
제 강의를 끝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 가서도 똑같은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제 찐팬일 수 있어요. 불편한데도 내 강의를 다 찾아가면서 듣고 다 댓글을 달고 있어.
그거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아이 왜 그러세요? 부정의 습관이 들었네.
실제로 그 악플 다는 사람들 계정을 탁 누르면 그 사람이 다른 데 댓글 단 것도 같이 뜨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체로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다른 데다가.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 아픈 사람인 거예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따라하세요 하는 건데요. 눈이 잘 보인다. 좋은 것만 보자. 귀가 즐겁다. 네.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해석하자.
네.
코가 향기롭다. 좋은 향기만 맡고 입이 상쾌하다. 좋은 말만 하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해봐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예, 아주 뭐, 명강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이제 알겠죠? 좋은 얘기만 듣고 우리가 좋은 얘기만 나누고. 수진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박이다. 네. 아, 진짜. 저는 이제 그
그 워낙 이제 뭐 유명하시고 항상 따뜻한 말씀 해주시는데 이렇게 고난과 심지어 우울증으로 힘드셨는지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가셨는지도 몰랐으나 이 모든 것 때문에 공감력이 100배, 200배, 1000배 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그 재수하는 가장 우울했어야 될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서 아, 그 공감력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실 것 같아서 근데 좀 어려운 일 하시는데 제가 정말 기도로 응원을 보내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한번 같이 가시죠.
네.
들어가요?
아, 같이 찬양하러. 범기정 씨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야기 중에 제 가장 공감했던 거는 가장 낮은 모습들을 가장 잘 활용하시고 지금도 그 모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
주님은 정말 틀림이 없으셨던 분이구나라는 걸 제일 많이 느끼고 오늘 시간은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15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늘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또 고열이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평생을 감기약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는 이제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곳에는 약국에 가도 약이 없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약이 없고 없거든요. 그런데 전 지금 뉴스를 보면서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이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맞습니다. 병이거든요. 감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한 가정을 몰락시키고 한 사회를 몰락시키는 엄청난 위험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초기에 우리 감기도 초기에 잡아야 되고 모든 병이 초기에 잡아야 하듯 이제 저는 모든 건물에 내과가 있고 무슨 병원이 있고 성형외과가 있듯이 이제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우리 박상민 교수님 같은 이런 시설이 각 건물마다 있어야 된다. 이제 감기처럼 아무 때나 찾아가서 작은 일로도 상담받고 작은 일로도 또 신앙적인 상담도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교회도 그 역할을 교회가 지금 많이 있으니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병원 건물을 얻어서 세내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뻗어 있는 이 교회를 활용해서
맞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앞으로 박상미 라디오라고 했죠?
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네, 제가 하잖아요. 네. 박상미 라디오 저도 우울하고 기분이 울적할 때 특히 밤에 아 내일 회사 가서 저 이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하시는 분들
네.
주무시기 전에 박상미 라디오 보면서 힘을 얻고 다음날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쓰임받는 교수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